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주님, 성호를 높여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존존의 저희들 불러 모아주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알아야 될 것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에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또 삶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의 말씀 중에는 우리가 그냥 말씀 듣자마자 아 그렇다 정말 그래 라고 동의가 되는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조금 갸우뚱거리면서 생각이 이렇게 된다 그럴까, 이해하는데 받아들이는데 조금 주춤하는 것들이 있고요, 어떤 거는 안 그렇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라는 것은 사실 그대로라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실을 들었을 때에 그것이 믿겨지지 않을 때가 있지요. 그래도 사실은 사실인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자동적으로 아 그래라고 믿어지든지 또 그것이 믿어지지 않든지 간에 우리의 그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 가 사실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실은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실제적인 그 사건이고 실제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이 사실이면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답다는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것을 인정함으로써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분은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동의해야만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사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잣대에 걸치거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이성에 이렇게 비추어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믿어지는 것은 믿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느껴지는 것이 어떠하든 내가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어떠하든지 간에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이라는 것은 정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 받아들인다 그래서 없어지지가 않아요. 내 안에 선이 하나도 없다.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뭐가 건질 것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다는 선하지 않더라도 몇 가지는 조금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나을 것 같은 그러한 착각이 우리에게 계속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린 지금 뭐라 그래? 착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착각이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느껴지고 안 받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넣을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반응을 착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해예요. 우리가 잘못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진리다. 그 말씀이 사실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것부터 우리의 믿음은 시작하는 거예요. 들었는데 안 받아들여진다. 그럼 뭐예요? 우리 믿음 생활이 되질 않는 거예요.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믿어지는 그러한 그 것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였을 때 다시 말하면 내 생각과 마음과 어떠한 세상 이론 그런 걸 다 파하고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이 그거를 계속 믿게 해주시는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사실인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체험은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리고 그 뜻이요. 그리고 그 능력이요. 그 역사하심의 이루심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만지게 해주는 것. 나타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사실로 들어야 돼요. 잘못된 정보만 잔뜩 우리가 갖고 있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 안에 생명의 빛이 있고 그 말씀이 모든 것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전 세계가 지어졌음을 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지으신 세계에 그들의 백성, 그분의 백성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왜 영접하지 않았냐면은 자기의 말, 자기의 이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잣대, 자기의 가치관을 갖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만들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를 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그러나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시고, 그 말씀이 진리고 참입니다. 사실입니다라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삶을 열매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언을 계속 보면서도, 들으면서도 그 속에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참뜻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은 반드시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린 자동적으로 우리의 이성에, 우리의 경험에, 나의 감정에 잣대질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아주 자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듣고 싶지 않은 얘기, 아니면 잘 이해가 안 가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는 그냥 거절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사실을 전부 받아들여야지 어떤 것은 사실로 받아들이고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사실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부를 믿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하시는 전부를 믿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거, 믿고 싶을 때 믿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오늘 구절 말씀 보면은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또, 19절에도 있어요.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이 움막에서 혼자 산다는 거는 옥상 그 조그만 골방에서 혼자 사는 것보다 지붕방에서 사는 것이 더 낫다고. 이 광야에서 혼자 사는 거 낫다는 것은 사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그러한 말로도 표현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혼자 있는 것이 참안 좋은 건데 독처하는 것이 안 좋고 혼자 살고 그 좁은 데서 움막에서 지붕방에서 그렇게 해서 사는 것이 좋지 않은데 그러나 다투는 여인보다 싸움을 좋아하고 뭘 자꾸 따지고 뭘 자꾸 헤아리는 잔소리하는 그 아내와 있는 것보다는 낫다예요. 이 여인이라는 건 이제 같이 삶을 사는 아내를 되게 지칭하는데요. 뭐 엄마들의 잔소리나 뭐 그것도 마찬가지겠지요. 옆에서 자꾸 시비를 가리고 지적하고 잔소리하고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거는 무슨 때리는 것도 아니고 뭐를 해치는 거가 아닌 것 같은데도 사람을 뭐예요? 못 견디게 만드는 거. 우리의 말은 우리의 정말 언행이라는 것은 꼭 손을 쳐서 그 사람의 몸을 해쳐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은 그만한 권세가 있고 그만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 그래요. 유순한 말은 즐겁고 영혼을 살려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독한 말, 화내는 말, 그리고 그릇된 속이는 말, 그거는 아무리 부드러운 것 같아도,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라고 아무리, 토를 달아도, 그러나 그 영혼에 독이 되고, 그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그 해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말이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자동적으로 순종을 하질 않기 때문에 써져 있는 말씀이지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기보다는 남편에게 잔소리하고 남편을 내 뜻대로 이렇게 조정하려고 듭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해야지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남편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 싶어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여자에게는 모성 본능이 있어가지고 그 애를 키우는 것처럼 남편도 그렇게 생각해서인지 여자는 지배력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요, 지배력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면 여자에게 순종하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지배하고 싶은 저주를 가졌어요. 그래,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자를 지배하려고 할수록 그 사람은 사실 열등감이 강한 사람이에요. 상처가 있고 그 뭔가가 자기의 자존감이 낮으니까 남을 지배하려고 그러고 거기에서 자기의 어떤 권위와 그 힘을 누리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보면 하와가 먼저 선악을 아는 과일을 따먹지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와를 지으시고 하와로 하여금 아담을 돕는 자로서 역할을 주셨는데 돕는 게 아니라 해쳐버렸어요. 어떻게 해쳤어요? 꾀임으로. 자기가 범죄하고 그리고 그것을 남편에게 요구했습니다.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아내와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아내의 말을 들어버렸어요. 그 아내의 말을 들어버린 거. 다시 말하면은 아내가 남편에게 말로써 그를 좌지우지한 거예요. 그를 유혹한 것이요, 그를 범죄함에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와의 아담의 자손들에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도록 하는 거는 남자를 범죄함에 끌어들이지 말라예요. 너의 말을 들어서 네가 유혹하지 말으라 합니다. 각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각기 하나님을 따라가면 둘이 하나 돼서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아내가 다투기를 좋아하고 자꾸 시비를 가리고 하는 잔소리를 하고 하는 거는 아내가 그만큼 자기 죄를 모르고 자기의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자기가 옳다 그러고요. 그리고 남편이 못나 보이는 거죠. 남편이 미숙해 보이고 남편이 뭐를 잘못한다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남편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남편이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하고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낫다. 정말 아내가 남편을 돕는 가장 큰 역할이 뭐냐면 따지지 말고 헤아리지 말고 남편을 존중해 줘야 돼요. 남편 안에 계신 하나님, 남편이 그 하나님을 기쁘신 뜻을 두시고 하게 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 의뢰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왜 우리 그런 얘기들 잘 하잖아요. 남자는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아기 같다. 여자 눈에 남자가 아기 같이 보인다 얘기. 그럼 그 여자 눈은 누구 눈을 가졌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린애 같은 자입니다. 미숙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고요. 무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정말 우리의 생명 되고 길이 되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늘 공급하고 보호하시고 보장해 주십니다. 우리 정말 어린아이 같이 다루어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끼리 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어리고 미숙하고 어리석다 할 때는 나는 성숙하고 나는 힘 있고 그리고 나는 지혜롭다라는 암암리에 스스로의 그 정말 착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걸 착각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렇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니까 형제 눈에 티를 뽑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 눈에 대들 뻔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를 비판하고,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비판하고. 그럴 때 우리 눈에 대들 뻔을 빼면, 아무리 허물이 있고, 아무리 미숙하다 할지라도, 본인이 어떻게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닌 거예요. 죄는, 그리고 성장하는 것은 죄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십자가에 보혈해서 많이 해결이 되고 부활의 능력 안에 있으면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런데 성장하는 것도 발돋움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손을 뻗쳐서 되는 게 아니야. 하루하루 자고 깨면서 생명의 법칙 속에서 하루하루의 시간, 과정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빨리 잡아빼라, 빨리 꽃펴라, 빨리 열매 맺어라, 빨리 익어라. 잔소리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해치는지. 근데 그거를 또 누가 그렇게 잘하냐? 아내가 잘한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자가 자꾸 잔소리하고, 자꾸 다투기를 좋아하고 따지고 그러면 어떡해요? 집이 싫어지는 거예요. 아주 귀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건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도 미련하게, 그런데도 고집스럽게 계속 그것을 한다면 그 여자는, 그 아내는 계속 싫어함을 받을 것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계속 범죄하는 것이 돼요.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봅니다.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악인의 마음, 우리가 육으로 갖고 태어난 그 마음 속에서 나오는 제일 먼저, 그게 성경은 악이라고 얘기했어요. 악의, 그러니까 악한 생각입니다. 악인의 마음은 뭐, 저 사람의 마음, 어떤 아무개의 마음, 그런 거 아니에요. 육의 마음이 악인의 마음이에요. 악을 갖고 태어난, 악한 생각을 갖고 있는 그 마음, 거기에서는 남의 재앙을 원한다. 아, 나는 남의 재앙을 원하는 일이 없어. 나는 남의 잘 되기를 원해. 근데 사촌이 봤으면 배가 아픈 거예요. 저 사람이 횡재를 하면 나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은사를 주면 왜 나는? 저 사람한테 좋은 남편 주면 또 나는? 저 사람에게 어떤 큰 집을 주면 나는?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남보다 좋고 크고 강해야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구나. 내가 복받았구나.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항상 비교 경쟁 속에서 사는 그러한 우리들은, 그러한 잣대를 가진 우리는 결국 남의 재앙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뭘 줘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관계 속에서만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지, 근본적으로는 우리는 남의 재앙을 원합니다. 우리 미국에서 그런 얘기들을 해요. 이민 갔을 때그 미국 사람들이 참 많이 도와줍니다. 도움을 받지 않으면은 남의 나라에 가서 뿌리 내려서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반드시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도움을 받을 때는 괜찮은데 이쪽이 뿌리 내려서 그 사람들보다 더잘 살게 되고 아이들도 더 공부를 많이 하게 되고 뭔가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옛날 같이 그런 돕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물론 도와준 것만 해도 감사하고 좋은 마음이지만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가난하고 어렵고 아픈 사람을 도와주는 거는 되는데 동등하고 비슷비슷하고 아니면 나보다 더 나아졌다라고 생각될 때는 그 마음이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뭐 미국 사람을 욕해서 비난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쟁하고 비교하고 할때 아주 차이 나는 사람하고는 안 해요. 친구들 속에서, 형제들 속에서, 이웃들 속에서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비교 경쟁한다는 거는 남을 짓밟는 일이에요. 남을 딛고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보다 나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이웃도 그 앞에서는 은혜를 입지 못한다. 바로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비교 경쟁을 하니까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악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남의 재앙을 원하는 그런 비교 경쟁하는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늘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렇게 지체들을 대할 때 저의 자녀 또래인 사람들을 많이 대하게 됩니다.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근데도 그 사람들이요, 저와 같이 발돋움을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굉장히 당황해요. 제가 애 같이 대하는데 자기들은 이제 자기들이 성숙하고 자기들이 다 자랐고 자기들도 어른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30대를 넘었으니까 자기들이 30대가 넘으면 자기들은 세상에서는 이제 어른 취급 받잖아요. 결혼도 한 사람 있고 애기 엄마 아빠 된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그랬을 때 내가 부모 연령이기 때문에 높다는 그런 의식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뭐냐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해와서 또 사역을 몇십 년 해와서 가진 열매를 무조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왜 그렇게 안 되느냐를 자꾸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정말 그 지체들도 그만만한 시간이 지나면 그만만큼 살면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열매를 갖고 나보다 더 훨씬 하나님 앞에 성숙하게 자랄 거야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직접 놓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왜 하나님이 선교사님에게만 그렇게 해주느냐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설교를 하려면은 정말 고민을 하고 긴장하고 또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선교사님은 어떻게 원고도 없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매일 예배를 드리고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다른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할수 있느냐고 하나님이 이제 내가 하게 하신다 그러면 왜 나만 하게 하시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걸고 넘어져요.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긴장을 안 한다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준비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내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삶 자체가 말씀대로 이루소서로 내놓고 살기 때문에 말씀이 내가 준비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갈등해서 누구에게 전해야지 이거 먹여야지 그런 내가 요리를 하지 않는 것이지 설교 준비를 안 하는 것뿐이지 말씀대로 살고 말씀이 나를 통로로 해서 그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이라 그럴까? 그 자세는 하나님 앞에 흐트러뜨리지 않고 지키기를 뭐 쉬지 않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말씀 준비하면서 성경 뒤적거리고 책 뒤적거리는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걸지 모르지만 훨씬 24시간 해야 되는 일이에요.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하고 그냥 보통 때 얘기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내 말을 하나님의 말로 듣고 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말씀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런 관계 속에서 내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력인가를 잊지 않고 있으니까 얼마나 사실 긴장하고 사는 거예요. 나를 계속 버리고 나를 계속 부인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무슨 특별한 재주를 가진 것처럼 왜 나는 그렇게 안 해주세요가 하나님한테 입 내밀면 내가 그 사람하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남의 재앙을 원한다는 거는 지금 이 한국말의 표현이 그래서 그렇지. 자꾸 남하고 비교해서 열등감을 갖거나 남을 부러워하거나 그 남보다 나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시기와 경쟁, 그런 것들이 다 지금 해당되는 말입니다. 결국 왜 부러워해요? 나도 갖고 싶으니까. 나도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라 했어요? 내 받은 은혜가 족하다예요. 제가 저 사람한테 체력 주고 저 사람한테 건강 줬는데 하나님 나는 왜 일세 맨날 체력이 근근하고 매일매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힘주시고 그렇게 안 해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살 수가 없어를 계속 아주 몸으로 고백을 하며 몸으로 느끼면서 살아야 되느냐를 하나님한테 내가 질문하고 따진다면 내가 받은 은혜를 누릴 수가 없지요. 그러나 내게 영생이 있고 내게 살리시는 하나님의 살리우심이 있는 그 자체가 기적이고 그 자체가 은혜라고 생각하면 내가 약하고 강한 건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에도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나타나고, 내가 강한 거는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타난 것뿐이지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과 더불어 죽고 더불어 장사된 정말 나는 없거지요. 그러한 진리 안에 있을 때 비교 경쟁하지 않아요. 남을 그 뭘까 어떠한 그 재앙의 대상으로 저 사람보다 내가 나아야지 하는 그런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안에 계신 주님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실 것을 기대하며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 사랑 안에 돌아오고 그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음바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졌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축복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행복이에요.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저 사람을 어떻게인가 하고 있으면 본인이 매일 정말 그 불행한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이웃들도 결국은 해를 입는데요. 긍휼을 받지 못한대요. 남의 잘못을 보고 아,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야. 또 남의 어떠한 것을 보고 왜 나는 이러지?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은 다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요. 육의 마음, 악한 마음이에요. 우리 11절 봅니다. 가난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는 경성하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스스로 높아져 있는 사람이요. 남의 재앙을 받으면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높아짐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남의 얼굴을 볼수 있지 자기 얼굴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남의 행동을 보고 그 행동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행동으로 인한 열매를 보면서 자기를 비춤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남이 범죄하는 것을 보면 스스로를 그것을 통해서 살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볼수 없는 거를 남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남의 그 마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마음에 동일하게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도 그러한 잘못된 마음, 악한 생각을 갖고 있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유혹받고 그러한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여지가 언제든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우리를 유혹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는 유혹에 빠질 수 있고 악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악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마음의 원함 자체의 그 본성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거스리는 마음이라는 것, 그러한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때 우리는 유혹을 받지 않도록 욕심을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고 악에 빠져버렸다. 그럴 때는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함정에 빠져버렸다. 올무에 걸려버렸다. 그러면 이제는 거기에서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유혹은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그 유혹의 조건이 되는 나의 육의 소욕을 버리면 되지만, 그것은 십자가에 육체와 더불어 정욕과 욕심이 못 박혔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수해서, 잘못해서, 무지해서 함정에 빠졌다, 악에 빠졌다. 그럼 거기에서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날 찾아주세요. 날 용서해 주시고, 날 깨끗하게 해 주세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스스로 지혜롭고 깨달아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이 벌을 받는 걸 보고 경성할 수가 있고,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비추심을 받고, 지식을 더해갈 수 있다. 지혜롭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지혜롭다는 자체가 내게 지혜 없고 내가 어리석은 자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은 자예요. 세상적인 지혜, 마귀적인 지혜는 시기와 다툼이 가득하고 시끄럽다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악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늘에서부터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는 순전하고 그리고 양순하고 편벽이 없고 선한 좋은 열매가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자가 자꾸 교훈을 받으면,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지식을 더해간다. 왜? 그거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만한 자는 남이 벌 받는 거 보고 비춤을 받는 것도 사실 은혜입니다. 우리를 낮추시는 은혜예요. 우리를 광야에 인도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듣지 않기 때문에 삶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셔도 우리가 잘 듣지 않고 깨닫지 않는데, 남이 벌 받는 거 보고 우리가 경성한다면 그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남이 벌 받는 거 보면 하나님 오해하고요. 오히려 하나님 멀리하지요. 하나님이 무슨 사랑이야? 하나님이 뭐가 자비야? 뭐가 용서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뭐가 옳아? 뭐가 공평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벌을 두려워하고요. 하나님 앞에 등 돌리고 오해하고 더 멀리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경성해서 돌이킬 수 있다면, 회개할 수 있다면, 그것 자체도 빛 가운데 있고, 정말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시느니라. 의로우신 자. 의로우신 자 누구지요? 하나님이십니다. 악인의 집은 어디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세요. 그리고 악인을 환란에 던진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한 것을 우리에게 채우시고자 하나님은 악인을 환란에 던진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생각과 우리 안에서 나오는 소욕들을 멸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던져버린 거예요. 누구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악이 환난에 던져진 거예요. 우리의 악이 우리에게서 떠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처벌 받은 겁니다. 정죄 당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왜못 박아 죽었고 그리고 장사된 거예요. 벌을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새 피조물이 돼서 이제는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선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나의 이제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시작한 일이 나타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되려고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하나님이 낳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새사람이 된 거예요.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도 들을 자가 없다. 마음의 귀를 막아 가지고요. 외로운 사람, 소외된 사람, 약한 자, 가난한 자가 그 어렵다고 힘들다고 외치는 그러한 소리를 전혀 듣지 않는 그러한 사람은 자기가 그러한 지경에 이를 때도 들을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은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고요. 세상과 합하지 않는 거고, 자기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아와 과부가 환난 중에 처했을 때 그를 돌보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가 가난한 자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되고, 가난한 자가 내 마음에, 내 시선 속에 있어야 돼요. 그들이 정말 내 옆에 있는지 없는지. 어떤 형제가 그랬어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 같은 사람은 자기 주위에 하나도 없다. 내가 자기 주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자기 주위에 있는 건데. 우리가 예수님이 병자들 가운데 계시고 죄인들 옆에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하고 같이 있다면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병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그리고 그러한 죄인들 속에 우리도 같이 있는 거예요. 나를 섬기는 자는 나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주님을 좇는다는 것은 주님이 만나는 사람 같이 만나고요. 주님이 대하는 사람을 우리가 같이 대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왕들을 찾아다니거나 부자들을 찾아다니거나 세상의 지식인들을 찾아다니고 종교인들을 찾아다닌 것이 아니에요. 나는 의인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병자들을 고쳐주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리고 죄인들을 회개시켜 구원하러 왔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 그들의 소리를 귀 기울여 그들에게 해결을 주시고자 오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누군가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주님을 따라서 우리는 그들 곁에 가까이 가고 그들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해결해 주시는 걸 우리가 같이 체험하고 같이 섬기는 거예요. 우리의 섬길 대상은 누구예요? 주님이 섬기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듯. 그 사랑과 그 섬김은 내가 받음으로 우리가 체험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고,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그리고 정말 세상에서 버림받은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병자인 나를, 죄인인 나를 찾아주시고, 그렇게 섬겨주셨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높아져서, 스스로 의로워져서, 스스로 우리가 정말 괜찮다라고 하고 있으면,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부르짖는 그러한 상황이 됐을 때도 아무도 듣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한다. 은밀한 선물, 몰래 이렇게 은밀하게 건네준 그러한 선물이죠. 그것은 분노를 쉬게 한다. 노를 쉬게 하고요. 품 안에 뇌물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옷에 숨겨서 이렇게 살짝 준 거. 그러한 뇌물은 분노를 그치게 한다. 그만큼 우리가 선물이나 뇌물 그러한 것에 약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우리가 얼마큼 정말 소홀히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선물은 사실 우리를 분노를 쉬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할 만한 충분한 넘치는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린 그걸 잘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우리의 어떠한 상처와 우리의 어떠한 분노, 우리의 어떠한 슬픔도 다 녹일 수가 있어요. 다 그치게 할 수가 있어요. 다 쉬게 할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선물을 선물로 알지 잘 못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모르고 복을 복으로 깨닫지 못하고 받은 것을 모르는 거예요. 빌기를 얻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내 말을 들어주시고 늘 동행해 주시고 뭐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도 구원을 받고, 오늘도 은혜를 받고, 오늘도 용서받고, 오늘도 우리가 씻음 받고, 오늘도 우리가 거룩함을 입고, 의로 인침받고, 오늘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귀히 여기노라. 그렇게 계속되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데, 우리의 슬픔이 그대로 있다면, 분노가 그대로 있다면, 우린 사실 받은 은혜를, 받은 복을 누리지 못한 악한 병에 걸린 거예요. 사람들이 몰래 준다는 건 남은 안 주고, 모든 안 주고, 나한테만 쓱싹 줬다는 얘기예요. 우린 그걸 좋아해요.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준 것보다 나한테 특별히 준 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옷에 몰래 이렇게 해서 뇌물 준 거. 우리나라의 그 봉투 문명이라 그럴까, 그 문화라 그럴까. 그게 사회화돼 있죠. 그냥, 일반적으로 오랫동안 전통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안 주면은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구박받고, 업무여김 받고, 차별받는 그러한 결과까지 우리가 그냥 쉽게 체험하는 일인 거예요. 지금 사회 부패를 없애기 위해서 그 뇌물을 준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서로들 굉장히 지금 공격하고 있지요. 그리고 아주 몹쓸 일을 한큰 죄인처럼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대한민국 지금 사회에서 이제껏까지의 사회적인 그러한 것에서 뇌물 문화의 영향을 안 받고 그 속에서 그것을 이렇게 행하며 아니면 간과하며 살지 않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 다시 말하면 돌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을 우리가 할 정도로 우리의 생활 속에 침투되어 있는 그러한 거예요. 왜 그렇게 뇌물을 줘요? 그렇게 함으로써 무언가 얻어내고 유익을 구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해를 입기 때문이에요. 뇌물 문화는 뇌물 문화를 낳게 한그 마음 자체가 문제예요. 받지 않으면 계속 분노하니까. 계속 차별하니까. 그것 갖고 사람들에게 잘하고 못하고가 있으니까. 그게 없어진다면 누가 미쳤다고 뇌물을 주겠어요? 선물은 물론 감사의 표시도 되고, 응? 사랑의 표시도 됩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뭐라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선물은 범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뇌물적인 그러한 그 선물은 그게 선물이라고 이름을 붙여도 결국은 뇌물이지요. 마음이 동반되지 않은 사랑이나 그 정말 감사의 마음이 없는 그러한 자기 유익을 구하고 아니면 두려움으로 인한 그러한 것들은 결국은 뇌물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뇌물 바칠 필요 없습니다. 왜? 은혜, 하나님의 선물은 그냥 그분이 주시고 싶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물은 갚을 필요가 없어요. 감사히 받으면 되고 기뻐 받으면 돼요. 근데 뇌물은 뭐 같아요? 받으면 뭘 해줘야 될것 같고 또 해주는 사람은 뭔가 받아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뇌물 줘서 선물 받는 일 없고요. 또 하나님한테 선물 받았으니까 우리가 뭘 갚아야 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그냥 순수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셔서 주신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우며 죄인에게는 패망이다. 공의를 행하는 것, 만약 나라의 법이 어떤 사회나 어떤 직장, 뭐 조직이라도 괜찮아요. 가정이라도 괜찮아요. 내 자신이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이렇다라고 가진 법이 공의를 행하는 올바른 법이라면, 그렇다면은 의인에게는 즐거우며 죄인에게는 패망이다. 법 자체가 잘못되면은, 뭐예요? 의인에게는 고통이고 슬픔이고, 그리고 죄인에게는 오히려 좋은 거예요. 죄 짓는 데에 유리한 그러한 법, 그게 불법이에요. 공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거는 의롭게 살고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즐거움이에요. 이 세상의 법에는요, 굉장히 그 치우침도 많고, 뭐랄까, 공평하지 못한 거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 법에 따라서 어떤 때는 굉장히 그 불공평한 그 대접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게 법으로 말하면은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이용해가지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법을 겸허하게 사용해서 공평이 아니라 의롭게 진실되게가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 공법,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의로운 법은 어때요? 정말 의롭게 살려고 하는 모두에게 즐거움이에요. 그런 법이 있다는 자체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왜? 그렇지 않은 것은 불법인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법 자체가 틀려버리면은 법에 맞춘다 하지만은 그 법에 맞추는 자체가 악을 행하는 것이 되는 것이요. 그것이 나쁜 거잖아요. 그것이 치우친 것이고 그것이 공평하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법이 옳아야 의인들이 즐거워. 올바로 사는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고 즐겁게 평강하게 사는 거예요. 왕명이 법인데, 왕이 나쁜 왕이 있으면 어떡해요? 그법 때문에 억울한 사람들이 그냥 죽임을 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해를 입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회사의 법이, 부모의 법이, 뭐가 잘못돼 있으면 애들이 고통스럽고, 그 백성이 고통스럽고, 회사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자기들의 유익, 자기들 마음대로 정한 그러한 법, 불법은 결국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법이 공의로우면 의인이 즐거워하고 오히려 악인에겐 재앙이 됩니다. 악인은 그것을 통해서 죄가 죄로 나타나고 그것이 정말 그렇게 하면 망한다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게 됩니다. 명철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나는 그의 지으신 자여, 그의 살리시는 자여, 그를 위해서 그로 말미암아 사는 자인 것을 고백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한 자리 지킴이에요. 그러한 마음과 삶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에서 떠나버리면, 예수님을 떠나버리면, 우리가 예수님 좇기를 떠나버리면, 성령을 좇아 사는 삶을 떠나버리면, 우리는 어떡하냐? 사망의 회중에 거하게 된다. 그냥 죽어가는 목숨인 거예요. 그냥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거예요. 그냥 흙으로 돌아가고, 그냥 하나님 심판 앞에 서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길이고 예수님을 따르면 우린 생명길로 간다 그래요. 그러나 멸망으로 이르는 길은, 사망에 이르는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이지만 그 문에는, 그 마지막에는 멸망이 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죽어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한다. 연락이라는 건 그냥 노는 거죠. 그냥 놀기만 좋아하면 가난하게 된다. 우리는 놀기만 하면은 공부 못한다. 놀기만 하면은 잘 살지 못한다. 그런 것이 결국은 뭐에 비교가 되냐면 가난하고 돈 있고가 비교가 돼. 우린 잘 산다가 꼭 올바로 산다가 아니라 부자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잘 살기 위해서 지위를 갖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도 잘해야 되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돈도 가져야 되고 큰 집도 가져야 되고 뭔가 우리는 그잘 살기 위한 것에 애씁니다. 잘 살려고 놀지 않고 쉬지 않고 일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연락이라는 건 자기의 쾌락을 구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그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우리가 모든 연락을 끊고 그리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자기의 그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어떠하냐? 그거는 사실 내가 영적인 게으름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으름이라고 그랬어요. 내일은 열심히 하는 것은 연락하는 거나 내일 열심히 하는 거나 하나님 앞에 결국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부요함을 갖지 못해요. 세상의 재물은 다 가진 것 같고 권세와 그런 거는 얻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세상에서도 지금 연락을 좋아하면 가난하게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또일 잘하고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살려면은 뭐예요? 열심히 일해야지요. 열심히 공부해야지요. 실질적으로 그래요. 그러나 이거를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세상적인 그러한 그 부가 우리의 영적인 가난함이 된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영적인 부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 연락을 따로 갖는 것이 아니라, 내 연락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즐거워하면서 살 때에 우리는 가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부요함을, 하나님의 모든 부요함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한다. 참 사람이 어지간히 부하고 싶 가 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협박이 결국 가난하게 되고 부하게 되고 해요.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것도 결국은 뭐였는데 그때그때에 내 입맛에 맞고 나를 즐겁게 나를 쾌락적으로 나 기쁘게 하는 일을 좋아하는 거죠. 그러한 사치와 그러한 그 나의 육을 기쁘게 하는 쾌락적인 것들이 결국은 나를 부하게 하지 못한다. 근데요, 이 연락을 좋아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태어난 거예요. 편한 게 좋고 뒹굴거리는 게 좋고 일하고 뭐하고 하는 거에 목적이 잘 사는 건 것처럼 그잘 사는 게 뭐예요? 편하게 살고 남을 부리면서 살고 그리고 또 이 연락과 술과 기름을 풍부하게 우리가 누리려고 하는 거. 근데 세상 것으로 부유하면은 하나님의 것으로 가난해집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부여하면 우린 세상 것이 우리에게 정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부여함이 되지도 않고 그것이 우리의 그 원하는 정말 잘 살기 원하고 부하기 원하는 그것의 그림이 되지를 않습니다. 왜 예수 안에서는 사실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히고 세상이 우리에게 대해서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것은 하늘에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보화가 다 이미 우리 것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 것은 거기에 비교할 것이 되지 않는 것. 그래서 바울이 나는 가난한 데도 처하고 부한 데도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잔이 넘치면 우리는 오히려 나눠줄 것을 많이 가진 자지요. 안에 생수를 가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우리 안에 부요함과 자유함과 모든 보화를 우리 안에 가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보화세요. 밖에서 끌어모을 일이 아니에요. 누구 거가를 뺏을 것도 아니고 세상이 줄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은 의인의 대속이 되고 괴사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된다. 악한 자는 의인을 그 대신 대속이라는 거는 그 속전이 내 몸값이 된다예요. 속전이라는 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악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지요? 그를 통해서 우리는 의로우신 주님 안에서 부활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죽음으로써 그것이 값이 치러져야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그 거짓된 하나님 앞에 정말 나를 옳다하고 자기 스스로의 말을 계속 고집하는 그런 괴사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됐다. 먼저 그가 우리의 그 값을 예수님과 더불어 치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정직하게 살수 있는가? 어떻게 정직하게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너의 안에 선이 하나도 없다. 네 생각, 네 마음에서 나오는 건 악한 것이다. 너의 인간의 마음은 심히 부패하고 거짓되었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정직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과 그 괴사한 자가 그 몸값을 치루어 주어야지. 우리가 의인으로서 정직한 자로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공존하지 않습니다. 옛사람이 옛사람인 거예요. 새사람이 우리가 지금 현재의 나가 되어야지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가 있어요. 옛사람이 지나가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죽었다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몸값을 치러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그 악인으로서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못 박아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제물 되어주셨을 때 그것을 같이 못 박아 같이 장사시켜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것은 내게서 이제 지나갔다. 악한 나는 지나갔다. 괴사한 그내 마음은 이미 이제 못 박혀 장사됐다라고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내 안에 새로운 실체가 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좇아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의롭게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서 정직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린다. 지혜 있는 자의 집. 예수님 안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다. 아까 예수님이 우리의 보배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보배는 그 예수님 안에 지혜가 있고, 그 예수님 안에 은혜가 있고,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 예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고, 그 예수님 안에 빛이 있고, 그 예수님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혜의 집에는 보배와 기름이 가득하다, 넘치다. 그 예수님을 가지면 우리도 넘쳐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넘침으로 그 기름 부으심이, 그 지혜가, 그 사랑이, 그 능력이, 그 지식이, 그분의 거룩과 그분의 의와 그분의 정직이, 그분의 온유와 그분의 겸손이 우리에게 넘쳐납니다. 그거는 내게서 넘쳐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그만큼 복된 것이고, 그만큼 귀한 것이고, 그만큼 정말 굉장한 일이에요. 왜? 지혜 없는 우리에게 지혜의 집이 임했으니까, 지어졌으니까. 그 성에 견고히 의뢰하는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린다. 그런데요, 미련한 자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면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도 지혜 집이 있어도 그 보배와 기름이 있어도 뭐예요? 그걸 다 삼켜버린대. 그걸 다 무시한대요. 우리 예수 믿는데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은 내 지혜와 내 힘과 나의 것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나의 것을 갖고 살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신 그 지혜의 집 안에 있는 모든 화와 보배 그리고 기름을 다 삼켜버린대. 그리고 나의 어리석음으로 나의 그 정말 없는 것과 같은 그 힘으로 나의 영광, 나의 유익을 구해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의 지식과 그분의 지혜, 그분으로 말미암은 인도하신가 보호하신가 그리고 보장하신 가르쳐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러한 모든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삼켜버린다. 그냥 없는 것 같이 나타내지를 못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은, 보화는 예수님이라는 성령님이라는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또 오직 한 분이시고요. 같은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모신 성령님은 같다는 얘기예요. 받은 은혜가 같고, 받은 구원이 같고, 우리가 가진 소망이 같고, 우리가 가진 모든 하늘 나라가 같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미련하면, 미련한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나 옳다고 나 지혜롭다고 내 힘을 의지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보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보장, 아무것도 못 누린다. 그것이 악한 병이라고 그랬는데, 그 악한 병 들게 되는 이유, 오늘은 미련이라고 얘기합니다. 미련함. 우리는요, 삶의 순간순간 내가 지혜로운 자로 사나, 미련한 자로 사나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스스로의 어리석음과 지혜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그 지혜로 살면 우리는 지혜로운 자로 살수 있고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을 좇아서 살면 성령을 좇아서 살면 지혜롭게 살고 내 말과 내 힘과 내 소욕을 좇아서 내 맘대로 아니면 사람을 좇아서 세상을 좇아서 살면 우리는 미련한 자의 삶을 사는 거.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악인과 선인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악인이고 죄인인 우리가, 병든 우리가, 어리석은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의인으로 선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 있게 된그 복, 그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예요. 누구든지 저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면 지혜롭게 살수 있어요. 누구든지 주님으로 인해서는 주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고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인해서 육신이 연약해서 할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말씀하신 분의 그 능력이 임하여 말씀하신 분의 그 신실하심으로 행하게 하시고 이루심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소서. 고백하는 고백을 주셨사오매 그 고백이 지켜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이루시고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늘 보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